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볼 수 있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서서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려 애쓰며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직장인인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녀는 방금 고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쳤음에도 즉시 완벽한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 일정을 짜고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를 감정적으로 지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완벽한 엄마가 아니며 충분히 성공적인 직장인도 아니고 충분히 힘이 되는 친구도 아니라는 깊고 억압적인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이렇게 텅 빈 상태로 달리는 이유는 자기 존재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경험은 보편적인 현대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무한한 탈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 더 노력하고 잠을 줄이고 더 많이 신경 쓰면 마침내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부서질 뿐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이 현대의 비극을 진단합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무한한 능력이라는 환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착취하는 성과 주체라고 관찰합니다. 그는 우울증 환자의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씁니다. 그는 우리의 탈진이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한계 없는 우리 자신의 기대가 가하는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탈진에 대한 해결책은 더 나은 시간 관리 시스템이나 새로운 생산성 기술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안식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오해의 위기입니다. 왜 이 둘이 같을까요? 우리가 무한하고 결점 없으며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간됨의 의미를 오해할 때 쉬는 것은 곧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상상한 전능함에 대한 짜증나는 방해물로 여깁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인간 삶의 한계와 진실, 즉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며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누릴 때에만 얻어집니다. 우리가 분투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현대의 거짓말, 즉 내게는 한계가 없다는 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 삶의 현실을 자연스러운 섭리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개인적인 실패로 여깁니다. 신학자 켈리 카픽은 그의 깊이 있는 저서 You are only human, 당신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에서 우리가 유한함을 죄와 비극적으로 혼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유한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씁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지 무한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진실을 거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짓밟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찾으려면 우리 존재를 정의하는 세 가지 깊은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을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도 흠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도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당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위대한 영성 작가 헨리 나우웨는 Life of the Beloved, 사랑받는 자의 삶에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룹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부서진 존재이며 우리의 부서짐을 인정할 때에만 타인에게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내어줄 수 있다고 씁니다. 우리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때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좋은 행동이 자동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깔끔하고 해결 가능한 공식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삶의 수학 공식이 항상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극이 일어나고 계획이 실패하며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맞서는 이러한 인간의 고투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평온을 위한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불합리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불안의 상태에 가두어 둡니다. 셋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목표를 이룰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진 것처럼 일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날들은 정해져 있으며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지상 여정의 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수십 년 안에 영혼을 우겨넣으려 극도로 생산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죽음을 벗어나려 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 삶의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놀랍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만족시키며 우리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 할 때 우리의 뇌는 이 불가능한 임무를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회사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경제의 모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미세하게 제어하려는 사업가 마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단지 책임감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는 만성적인 투쟁 도피 파이트 오어 플라이트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커트 톰슨은 그의 저서 The Soul of Shame 수치의 영혼에서 이 생물학적 현실을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 안에서 살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신경 생물학은 만성적인 비상사태에 머물게 된다고 씁니다. 마크는 유한한 피조물임에도 무한한 신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경계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붕괴합니다. 인간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영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치료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인간 삶의 진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신성한 지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들을 저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오히려 안식을 창조하는 경계선이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보십시오. 전도자는 세상의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본질을 보며 인간의 분투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신학자 자크 엘룰은 전도서 묵상집 Reason for Being 존재의 이유에서 인간 통제의 헛됨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참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을 정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바람을 만드신 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해의 위기에 대해 세 가지 해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인간 삶의 아이러니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측할 수 없고 불합리한 세상의 본질과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불완전한 세상은 당신의 끊임없는 걱정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충분히 완벽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흠잡을 데 없이 계획하기만 하면 고통 없고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지치기 쉬운 삶의 자판기 신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가 항상 빠른 자의 것이 아니며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우주의 수학 공식이 항상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력한 패배가 아니라 깊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삶의 혼돈을 바라보며 나는 이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작가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이치에 맞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세상을 고쳐야 한다는 짓눌리는 짐을 즉시 내려놓게 됩니다. 둘째, 주어진 하루를 최대한 음미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날 것이기에 오늘은 단순히 더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지기 쉽고 유한한 선물입니다. 불가능한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러한 신성한 관점을 강력하게 포착합니다. 그는 현재는 시간이 영원과 맞닿는 지점이며 마귀는 우리가 미래에 집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고 씁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십시오. 진정으로 음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유보된 기쁨이라는 비극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쉴 거야. 아이들이 좀 크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더 많아지면 삶을 즐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음미한다는 것은 언젠가가 오늘을 훔쳐가는 도둑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얼굴에 내리쬐는 햇살을 느끼고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등 일상에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순간들을 거룩한 기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통과해야 할 성가신 장애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머물러야 할 성소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세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제한적이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쳐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으며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고 당신의 감정적, 육체적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공 하나를 떨어뜨리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남몰래 믿는 교묘한 메시아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당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당신만의 우주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니다 라는 겸손하고 깊은 안도감을 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돌아가고 있었고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완벽하게 잘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피조물됨을 끌어안을 때 우주를 관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창조주께서 당신을 안으시도록 내버려 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주의 창조주라는 직책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할 때입니다. 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내려오십시오. 인간 삶의 진실에서 도망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에서도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피를 말리는 완벽주의에 대한 궁극적인 해독제를 제공하는 시편에서 발견되는 깊은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장 14. 이 약속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일시적인 먼지임을 아시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한계가 없는 기계로서가 아니라 한계를 지닌 채 창조주와 연결된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 위에 설 때만 우리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은혜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